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브라질 정상이 20일 만나 근로자 권리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근로자 권리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 파트너십이 노동자 착취와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직장 차별 등을 막고 주요 20개국이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브라질이 서반구의 가장 큰 두 민주주의 국가라며 양국은 노동자 권리를 옹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근로자 인권에 대한 인식 강화를 촉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의 재탄생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화석연료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노동권 교육 등 공동행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비공개 회담에서 베네수엘라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21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등지에 미사일 등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호르 클레멘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이날 이른 시각 공습으로 크이우와 중부 체르카시 지역, 동부 하르키우시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리들은 이 공습으로 적어도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크이우 소재 기관시설들과 체르카시의 상업시설 등이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와 지역 관리들에 따르면 이날 체르카시와 하르키우, 서부 흐멜니츠키, 리우네, 벤니차, 르비우 등지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 군총사령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군용기 10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이 발사됐다며 발사된 미사일 43기 가운데 36기를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20일 밤 흑해와 크름반도 상공에서 19기,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벨고로드, 크루스크, 오율 지역에서 3기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20일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날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재 가장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그 어떤 무기도 더는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종전에 합의했던 탄약과 무기 공급권만 이행하고 있다고 피오트르 뮬러 폴란드 정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한 폴란드 등을 비난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폴란드 외교부는 자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해 젤렌스키 대통령 관련 연설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무역당국은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해 우크라이나산 밀과 옥수수 등의 국내 판매 금지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폴란드와 헝가리, 슬로바키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제소와 추가 조치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탈퇴 방침을 통보했다고 안토니오 티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20일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티아니 부총리는 이날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멜로니 총리가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구상 탈퇴 계획에 대해 중국 측에 말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그동안 일대일로의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탈퇴 여부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정부가 21일 캐나다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린담 바그치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캐나다인들에 대한 전자비자 등 모든 형태의 비자 발급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바그치 대변인은 캐나다 주재 인도 영사관 직원들에 대한 안전 위협을 비자 발급 중단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금요일 VOA 워싱턴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막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15도, 최고기온 16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동시에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해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가속화할 조짐이 나타나면서 북한은 물론 러시아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우크라이나와 한국에 대한 도발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과 동맹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 나라의 불법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각국이 연대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한국은 그러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하여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회원국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 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라트비아에 이어 18번째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각국 대표가 자리를 지켰지만 북한 대표단 자리는 연설 내내 비어 있었습니다. 제78차 유엔 총회가 지난 5일 공식 개막한 가운데 각국 정상들의 연설인 일반 토의가 19일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196개 나라가 연설을 예고했으며 이 중 미국을 비롯한 98개 나라는 정상급 인사가 직접 연설했습니다. 북한의 연설은 일반 토의 마지막 날인 26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한편 이날 박진 한국 외교장관도 북한과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박 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회의에서 최근 러북 정상회의에서 나온 군사협력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론 보도는 매우 불안하다며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모든 거래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Mr. President, the media reports emerging from the recent Russia DPRK summit indicating potential.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서 도발적인 행보를 계속하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regrettable that the DPRK continues on its trajectory of provocations, consistently
이어 그들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는 한국과 더 넓은 국제사회, 핵확산 금지조약 NPT 체제의 실존적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비확산 체제를 형성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우리는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박 장관은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유엔 총연설을 통해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무기거래 등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 군사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정전 상태로 국경을 맞대고 대치 중인 안보 위기의 직접 당사자로서 북러 간 군사거래에 대한 결연한 반대 의지를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촉구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장호진 한국 외교부 1차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북러 간 군사협력이 현실화할 경우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그런 어떤 중요한 군사협력의 물증이 확인될 경우에는 안보리 결의가 현재가 작동은 하진 않지만 미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EU나 이런 서방 진영과 또는 우리랑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협력해서 제재에 공조를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당연히 독자 제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장 차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량 살상 무기 관련 기술을 넘겨주었다는 물증이 증명되면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 군사 지원 가능성이 열리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관해선 한러 관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답변으로 가름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북러 정상이 군사거래와 관련해 많은 약속을 한 것처럼 연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이런 유동적인 태도를 주목하고 북러 간 군사거래가 현실화하는 것을 억제하는 외교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을 지원해가지고 얻는 손해가 더 크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북한을 도와주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발언은 바로 그 러시아의 비용이 높을 거다라는 것을 환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 차관은 국회 외통위에서 이번 주 중 러시아가 한국의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안보리 개혁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이런 일련의 행동 때문에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과 협력하려는 러시아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미일 정상의 안보리 개혁론에 발맞춘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윤 대통령의 안보리 개혁 언급은 ICBM 발사 등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번번이 무산시키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불만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무기 개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유엔의 제재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계속 러시아와 중국 때문에 부결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유엔 안보리의 개혁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할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윤 대통령 연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21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논평에서 윤 대통령 연설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발의하고 미국과 한국 언론이 뒤쫓은 북러 협력 폄훼 선전전에 가세한 것은 깊은 유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를 미국 주도의 서방 집단이 벌이는 공격적인 대러시아 하이브리드 전쟁의 맥락에서 전개되는 도발적이고 대결적인 성명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후회적 교류와 협력 경험을 가진 한국 지도부가 한국 정부의 추가적 반러 노선 축으로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중국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북러 밀착에 중국이 합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교 전략적 차원일 수 있고 연내 서울에서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지나치게 북중러가 연대하는 것도 일정 부분 제어하고 한중일의 아시아적 네트워크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기보다는 중국과는 좀 더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외교적 차원으로 이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보여집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개로 한 북러 밀착에 동조하는 데 대해 자국의 외교안보 차원에서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런 흐름을 읽으면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통해 중국에도 향후 북한과의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게 손을 벌리는 건 절박함의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0일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장관급 회의에서 지난주 러시아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을 초청했다며 북러 무기 거래 관련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Just last week, Russia hosted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un. Putin said that they discussed ways to cooperate.
이어 푸틴 대통령은 두 정상이 군사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고 김정은은 북한의 전폭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며 물론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과 유엔이 상징하는 모든 것에 대해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라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에 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한 등과 군사적 관계를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가 무기를 거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건 다른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저한 일정 부분의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이나 이란 같은 정권으로 향해야 하고 미국과 다른 많은 나라들이 제재와 수출 통제를 부과한 무기와 기술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그것을 방해하고 깨뜨리기 위한 방법을 찾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취한 행동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끔찍한 전쟁을 벌이기 전보다 훨씬 더 나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유엔 총회가 열리는 이곳 뉴욕에 없고 최근 27개국 회의에도 없었다며 그는 사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외교적 기피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러시아에게 남은 건 북한, 이란과 같은 정권을 찾아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뿐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북러 무기 거래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 러시아와 무기 거래가 없었고 계획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러 정상회의를 전후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러 간 군사협력 가능성을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20일 관련 문제로 한국 정부에 초치된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한국 언론이 과장되게 유포하는 추측들엔 아무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전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백악관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 간 만남에서 북러 무기 거래와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가 탄약을 얻기 위해 북한 같은 나라에 손을 뻗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뉴욕에서 유엔 총회 참석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21일에는 워싱턴으로 복귀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면서 두 정상이 지난 1년 반 동안 직접 대면 외에도 정기적으로 통화를 하는 등 계속 소통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 간 만남이 이런 측면에서 화기애애하겠지만 러시아가 탄약과 군수품을 공급받기 위해 북한과 같은 나라에 손을 뻗고 있고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계속 공급받으며 주거용 건물과 병원을 비롯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서 관련 문제들이 양국 간 주요 관심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But look, the meeting with President Zelensky comes at a very critical time as Russia is reaching out to countries like North Korea.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반격에 계속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전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원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논의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meeting between the two presidents comes right on the heels of another.
커비 조정관은 두 대통령 간의 이번 만남은 이번 주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독일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 회의가 재개된 직후 이뤄진다면서 해당 회의에서 50여 개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우크라이나 방위에 대한 기여 증진을 논의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가을로 접어들면서 반격이 계속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논의를 매우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을 방문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취임 이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잔혹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회담이라면서 북러 무기협력 대응 문제와 함께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21일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곳,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과 당고위 인사 3명,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 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 등입니다. 제3국과의 무기거래 관여기관은 베르소와 SRO 클로콤이며 개인은 슬로바키아인 아쇼트 무크리티체르, 리혁철, 김창혁, 변원근 등입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군과 당 고위 인사는 강순남 국방상, 박수일 전 총참모장, 리성하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등입니다.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 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은 주 블라디보스톡 제1신용은행 대표부 소속 조명철, 주 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 대표부 소속 리창민, 그리고 주 베이징 대성신용개발은행 대표부 김명진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영변핵 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공개했습니다. IAEA 전 사무차장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핵무기 소형화를 지원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1년간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의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달 말 열리는 IAEA 총회에 제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 보고서에서 보고기간 동안 냉각수 배출을 포함한 5메가와트 실험용 원전의 가동 징후가 계속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영변의 원심분리기 농축시설과 새 별관에서 우라늄 농축 징후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수로 주변의 활동이 활발해졌다며 2022년 10월에 남쪽 냉각수 배출구를 위한 새로운 수로가 굴착됐으며 지난해보다 더 자주, 더 오랜 기간 동안 경수로 냉각장치 시험 징후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고 기간 동안 경수로 인근에 3개의 건물이 새로 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IAEA가 경수로의 가동 징후를 포착하지는 못했으며 현재 가용한 정보로는 원자로가 언제 가동될 수 있는지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가동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사화학실험실에 증기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2022년 4월 말부터 9월 말, 2023년 6월 말부터 최근까지 간헐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기 공급 발전소의 가동은 방사화학실험실의 폐기물 처리 또는 유지 보수 활동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의 우라늄 농축 공장 가동 징후와 영변 핵시설 내 건설 활동도 소개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022년 12월에 산화 우라늄 생산 건물에서 증기 배출이 관찰됐으며 이는 해당 건물에서 변환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7월에 폐기된 사불화 우라늄 생산 건물을 대대적으로 개조하는 작업이 시작돼 1년 내내 계속됐다며 산화 우라늄 생산 건물에서 철거된 장비 중 일부가 사불화 우라늄 생산 건물로 이전된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핵연료봉 제조공장 남동쪽 건물들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포착했으며 이 건물들은 핵연료 변환과 제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핵연료봉 제조공장 남쪽 단지에서 4개의 새로운 건물이 건설되는 것을 관찰했지만 그 목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강선단지와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도 활동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의 굴착 작업이 지난해 5월 완료된 이후에 추가 활동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3월 목재 반입을 포함해 지난 1년 사이 3번 갱도에서 추가 활동이 관찰됐다는 것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 핵 활동은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며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속적인 보수와 원심불리기 농축시설 확장, 5메가와트 원자로와 기타 시설의 계속되는 가동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제67차 IAEA 정기총회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정기총회에 제출한 2022년 연례보고서에서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IAEA가 영변 단지 등 북한의 관련 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설이나 위치의 운영 상태, 구성과 설계 특징,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성격과 목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북한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 출신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20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이번 보고서가 영변 핵시설 생산 활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핵 분열성 물질 재고를 크게 늘리고 핵무기 소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But now the reactor has operating for 2 years, which is quite long time. What could it mean?
하이노넨 연구원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가 예전에는 약 1년 정도 연속적으로 가동되는데 이번에는 2년 동안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더 좋은 품질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로의 출력을 줄였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방사선 조사 시간이 짧을수록 플루토늄 무기화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핵무기 소형화를 원한다면 하나의 핵무기에 들어가는 플루토늄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수로 냉각장치 시험 징후가 이번에도 관찰된 데 대해서는 경수로를 곧 가동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냉각장치 시험을 많이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경수로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보다 정교한 농축 우라늄을 써야 하는데 그 연료가 마련됐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또 북한이 평산 우라늄 광산을 계속 운영하면서 우라늄 양을 축적하고 있는 것은 영변 외에 다른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강력한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At least one more enrichment plant somewhere and perhaps a facility to convert yellow cake to uranium hexafluoride.
하이논의 연구원은 옐로 케이크, 농축 우라늄을 육불화 우라늄으로 전환하는 시설이 영변 이외에 하나 더 있을 수 있다며 영변에 그 엄청난 양을 흡수할 수 있는 시설이 보이지 않는데 왜 여분의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평상 우라늄 광산에서 영변으로 수송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다른 장소가 있음에 틀림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한편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추가 활동이 관찰된 것은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외부 세계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AEA는 각국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준수하고 IAEA 핵 안전 조치 세이프가드를 이행하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로 철수한 이후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실체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보 유입 활동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인 정보로 무장한 자국민을 가장 두려워하는 만큼 첨단 기술을 동원한 정보 유포로 북한 주민을 깨워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박 국무부 통화처 담당 부차관보는 19일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와 한국의 국민통일방송이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대북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지난 몇 년간 외부 세계와 더욱 단절된 모습을 보였다며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등 가혹한 법률을 포함해 외국 정보 접근에 더 큰 제한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국가 선전 외에 대안적인 정보원을 제공하는 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북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광범위한 빈곤과 억압으로 이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Access to objective information not only empowers North Koreans to better understand the outside world.
박 부차관보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정보 소비자와 그들이 접촉하는 주민들은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줄리 터너 새 북한이고 특사가 이런 노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또 핵과 인권 문제가 직결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내부적으로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결사, 이동, 종교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대외적으로는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도전은 서로 깊게 얽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our eyes, these two sets of challenges are deeply intertwined.
박 부차관보는 결국 영양실조와 다른 형태의 결핍으로 계속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무기 프로그램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건 북한 내부의 탄압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국내외에서 자행되는 강제노동과 노동착취는 정권과 권력을 유지하고 무기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수입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인권 개선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북한이 직면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믿기 때문에 북한 인권 개선이란 대의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송 위기에 놓인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As the DPRK gradually reopens its borders, we are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DPRK detainees in China who are at risk of detention and torture if returned.
박 부차관보는 북한이 점차 국경을 다시 개방함에 따라 우리는 특히 송환될 경우 구금과 고문의 위험에 처한 중국 내 북한 수감자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에 이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으며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NED의 데이먼 윌슨 회장은 이날 정보 봉쇄 계획이 북한의 정보 자유 증진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 축사에서 북한 주민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윌슨 회장은 북한 주민들은 독립적인 정보에 참여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가혹한 보복을 당한다며 이는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think about that. The simple act of engaging in independent information is met with harsh reprisal.
윌슨 회장은 많은 사람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비판적 사고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한다며 그러나 김정은은 정보를 아는 주민들을 두려워하고 그는 북한 주민들이 진실에 접근하는 걸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경 봉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비판적인 사고 함양을 도울 뉴스와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실행 계획으로 기존의 라디오 방송 강화와 함께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와 감시를 우회할 새로운 첨단 기술 개발 그리고 북한 내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한국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대화와 협력, 제재와 압박 모두 제한적이었다며 이제 북한 주민들의 역량을 돕는 정보 유입 활동을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방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 그 정보와 교육을 받은 북한 주민이 이제 자신들의 인권을 스스로의 힘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단계로 이 일은 이미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대표는 특히 팬데믹 기간과 맞물려 증가한 북한 정치범 규모를 보면 김정은 정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북한 내 여러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에 수감된 정치범 규모를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결과 19만 8,900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일부 학자와 관계자들이 5, 6년 전 추산했던 10만에서 15만 명보다 크게 증가한 규모란 설명입니다. 이 대표는 2020년부터 팬데믹 기간 방역법 위반자가 증가했고 이어 2021년 하반기부터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어긴 주민들이 수용소에 수감되는 빈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력법제화에 소극적인 군수공업부 관계자와 가족 천여 명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심스럽게 보고 있으면 북한 정부가 어떤 곳에 약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부라는 것. 그리고 외부 정보, 외부 문화를 보고 듣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실용적이고 비교적 합리적인 북한의 엘리트들도 북한 정부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와 국민통일방송 관계자들은 또 이날 발표를 통해 매일 실시간으로 북한에 정보를 보낼 수 있으면서도 영상과 비교해 흔적을 남기지 않는 안전한 매체가 라디오라면서 향후 방송 시간과 주파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현재 여러 수단을 통해 한 달에 3,000개에서 3,500개를 북한 내 대도시와 접경 지역에 보내는 SD카드를 1년 내 6만 가구, 장기적으로는 60만 가구에 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통일방송을 비롯해 북한 관련 30여 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NED는 지난 2022년도에서 23년 회계연도에 이와 관련해 43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NED 관계자는 이날 BOA에 이같이 밝히면서 올 10월부터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엔 비슷한 예산이 내부적으로 책정됐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유엔이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42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형식적인 답변과 정보 확인 거부에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엔 산하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강제실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통보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무그룹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북한의 42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북한 당국의 정보 제공을 요청한 강제실종 사건은 1년 전에 362건에서 404건으로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형식적인 답변과 미결 사건에 대한 정보 확인 거부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실무그룹이 2015년 5월 현장 조사를 위한 방북을 요청하고 이를 거듭 상기했지만 북한 당국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지난 1년간 북한으로부터 혐의 서한에 대한 답신 한 건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종종 그동안 보낸 관련 답신에서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적대 세력이 진부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강제 실종은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와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뜻합니다.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피해자는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우다발데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은 이날 열린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실무그룹이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파악한 전 세계 강제실종 건수는 6만 1천 건에 달하며 지난 1년 동안 28개국에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한 건수는 모두 1,103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실종 피해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행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대 의장은 강제실종 문제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e victims are losing trust in the institutions, giving the long-standing systematic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달성한 것으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발대 의장은 전 세계가 이 재앙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성공할 때까지는 언제나 불충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인 이날 회의에서 실무그룹이 제기한 북한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As we already clarified our position, the communication in the report is full of false and fabrication concocted by hostile forces.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 대표 부대사는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보고서는 북한의 사상과 체제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적대 세력들의 허위와 날조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1980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됐으며 국가가 개입된 실종 사건의 피해자 생사와 소재 확인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치 의심 국가들의 명확한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해외 원조 기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등 15개 나라를 지원 후보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 1인당 국민 소득이 $2,000 수준인데 인권 문제 등으로 해외 원조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해외 원조 기구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 MCC가 자체 지원 프로그램에서 북한을 제외했습니다. MCC는 19일 미 연방 관보에 게시한 통지문을 통해 2024 회계 연도에 지원 대상국 후보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포함한 15개 나라를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문은 구체적인 배경 설명 없이 북한 등 15개 나라를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앞서 MCC는 지난해를 비롯해 매년 발행해온 통지문에서 북한이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인신매매 실태가 가장 심각한 3등급 국가 지위를 부여받은 것 등의 이유 때문에 해외 원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명시했었습니다. 북한은 가장 최근인 지난 6월에도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MCC는 매년 세계은행의 중저소득국 기준에 못 미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인신매매 3등급 국가나 인권 기록이 열악한 국가, 군사 쿠데타 발생 국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인당 국민 소득이 $2,145 이하인 국가로 분류됐지만 동시에 인권 기록이 열악한 나라로 지목되면서 후보 목록에조차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를 목표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MCC는 연방정부의 독립기관이지만 예산은 국무부 종합세출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함께 MCC의 지원 후보국에서 제외된 나라는 미얀마와 캄보디아, 수단, 짐바브웨 등입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평가에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방류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을 위한 기술적 점검과 분석 작업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일본이 19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검토의 전체 범위를 명시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IAEA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수십 년 동안 현장과 해상에서 독립적인 모니터링과 샘플 추출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부대 행사에서 만나 회담을 갖고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처리된 오염수의 방류가 시작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 같은 협력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IAEA는 이번 합의가 오염 처리수 방류 기간 동안의 장기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AEA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7월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 모니터링을 위한 상주 사무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마지막 한 방울의 오염 처리수가 바다에 안전하게 방류될 때까지 남아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IAEA는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작업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방류가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AEA는 지난 2년간의 세부 안전성 검토를 통해 일본의 방류 방식과 활동이 관련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이달 초 방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해수를 독립적으로 샘플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수치가 일본의 운영 제한 수치보다 훨씬 낮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의 검증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면서 일본 정부와 관련 안전 조치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 IAEA는 방류 첫날부터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서 배출되는 오염 처리수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감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처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방출 설비 결함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 행진을 벌이며 장외 투쟁을 했고 일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방류 규탄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이웃 국가인 중국도 오염 처리수의 해상 방류를 반대하며 지난달 24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일본과 인접한 러시아의 보건위생, 검역당국인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극동 연해주로 수입되는 생선과 해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흐리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한때 비 오는 곳이 있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20도, 최고기온 15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오전 맑고 오후에는 구름 많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6도, 남포 맑은 가운데 최저 14도, 낮 최고 26도, 신의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 낮 최고기온 25도, 단계의 맑은 가운데 오후에는 가끔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9도, 낮 최고 24도, 해주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 최고기온 27도, 개성 맑은 가운데 최저 14도, 최고 27도, 사리원 맑고 최저 12도, 최고 26도, 원산 최저 14도, 최고 26도가 되겠습니다. 함흥 오전에 맑지만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7도, 청진 오전 맑고 오후에는 흐립니다. 최저 11도, 최고 25도, 선봉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낍니다. 최저 12도, 최고 26도, 해산도 오전에 맑지만 오후에는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21도, 무산 삼지연,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16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오늘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오전에는 1에서 2.5m, 오후에는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9월 22일 금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의 해안경비대와 해양민병대의 위험한 행동에 직면해 동맹국인 필리핀과 함께 서 있다고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8월 5일 중국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의 진행을 막기 위해 물대포를 사용한 뒤 필리핀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필리핀 보트는 스프레틀리 제도의 제2 토마스 숄에서 필리핀 군인들에게 물자를 운반하는 선단의 일부였습니다. 중국이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11월 중국은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사용했고 필리핀 선박에 위험하게 근접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2023년 2월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중국이 군사용 레이저를 필리핀 보트에 쏴서 선원들이 일시적으로 눈이 다쳤다고 비난했습니다.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8월 5일 사건과 관련해 중국 선박들이 안전하지 않은 차단 작전으로 필리핀의 합법적인 공해 자유의 행사를 방해했고 필리핀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며 중국 선박의 그 같은 행동은 국제법에 위배되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최근의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2016년 중국이 제2의 토마스 숄 주변의 해양 지역에 대한 합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국제재판소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와 섬들에 대해 계속해서 영토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중재 판결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권리인 항해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필리핀 공공선박, 항공기, 남중국해에 있는 해안경비대를 포함한 군대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1951년 미국 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미국의 상호방위 약속을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무인 자율함정 두 대가 최초로 일본 요코스카 항에 전개됐다고 미 칠함대가 21일 밝혔습니다. 미 칠함대는 이날 무인 수상함 1사단 소속 무인 자율함정 레인저와 마리너가 지난 18일 통합 전투 문제 IBP-23.2의 일환으로 요코스카 항에 전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IBP-23.2는 칠함대 관할 지역에서 무인 자율함정을 활용하는 첫 번째 훈련이라며 미 해군 무인 자율함정이 일본에 전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코스카 항에 도착하기 전 무인 수상함은 해군 및 해병대 대규모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블레이크 컨버스 미 태평양 함대 부사령관은 무인 자율 기술이 해양작전 프레임워크를 성장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태평양에서 미국의 입지를 확대하고 모든 수준의 리더십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정상이 20일 만나 근로자 권리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근로자 권리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 파트너십이 노동자 착취와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직장 차별 등을 막고 주요 20개국이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브라질이 서반구의 가장 큰 두 민주주의 국가라며 양국은 노동자 권리를 옹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근로자 인권에 대한 인식 강화를 촉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의 재탄생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화석 연료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노동권 교육 등 공동 행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비공개 회담에서 베네수엘라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가 21일 캐나다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린담 바그치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캐나다인들에 대한 전자비자 등 모든 형태의 비자 발급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바그치 대변인은 캐나다 주재 인도 영사관 직원들에 대한 안전 위협을 비자 발급 중단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바그치 대변인은 또 인도 주재 캐나다 외교관 수가 캐나다 주재 인도 외교관 수보다 많다며 캐나다 측에 감축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캐나다와 인도는 상대국 내 자국민을 대상으로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피살된 시크교도 분리주의 운동단체 지도자 하디프 싱 니자르시 사건의 배후에 인도 정부 요원들이 연루됐다는 신뢰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지난 18일 발표로 촉발됐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어 자국 주재 인도 외교관을 추방했고 인도도 자국 주재 캐나다 외교관을 맞추방했습니다. 러시아가 21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등지에 미사일 등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후르 클레멘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이날 이른 시각 공습으로 크이우와 중부 체르카시 지역, 동부 하르키우시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리들은 이 공습으로 적어도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크이우 소재 기관시설들과 체르카시의 상업시설 등이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와 관리 지역 관리들에 따르면 이날 체르카시와 하르키우, 서부 흐멜니츠키, 리우네, 벤니차, 리뷰 등지에서 폭발이 있었습니다.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 군총사령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군용기 10대에서 수차례 걸쳐 미사일이 발사됐다며 발사된 미사일 43기 가운데 36기를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20일 밤 흑해와 크림반도 상공에서 19기, 우크라이나 인접한 벨고로드 크루스크 오열 지역에서 3기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오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날 회담은 6번째 대면 회담이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은 3번째라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20일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전장터의 시각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가을로 접어드는 지금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백악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 위해 의회 의원들을 만나도록 권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장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